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총 40장으로 구성된 출애굽기에는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나타남과 소명받음에 대해서 그리고 5장에서 13장까지에는 열 가지 재앙과 출애굽에 대해서 그리고 14장에서부터 18장은 홍해를 건넌 사건과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은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2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그 대부분은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성경인데 그때의 출애굽기를 엑소호도스, 길밖의 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out of the road입니다. 하지만 그 길 밖으로의 길은 18장까지 정도에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19장부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는 길 밖으로의 길이 아니라 길 안으로의 길, Exodus into the road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길 밖으로의 길과 길 안으로의 길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 길 안으로의 길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안으로의 길이 없다면 길 밖으로의 길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온 것은 단지 애굽을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길 안으로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길 밖으로의 길이 출가라고 한다면 길 안으로의 들어섬이 없는 길 밖으로의 길은 단순한 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가와 가출은 단지 두 글자를 서로 표면적으로는 바꾼 것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출가가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집을 나옴이라고 한다면 가출은 방황과 인생 탕진을 위한 집 나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내어야 할 광야에서 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입니다. 만약 이 성막이 없다면 그들의 출애굽은 출가가 아니라 단순한 가출에 불과합니다. 그 성막 때문에 그들의 출애굽은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지고 그들의 삶이 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막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구절에 있는 장막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표면적으로는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불린 것이 성막입니다. 그 외에도 회막, 즉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과 증거의 성막, 성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세상에 속한 성소, 하나님의 처소 등으로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은 증거의 성막, 예전 성경으로는 증거막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잘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증거궤가 있고 증거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가장 보편적인 이름은 성막입니다. 문자 그대로 거룩한 막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의 가장 크고도 기초적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구별됨의 의미입니다.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구별되신 분, 즉 성신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제사장, 또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구별된 백성 성민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는 물건들은 일상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전부 다 구별된 물건들, 성물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신 하나님과 구별된 백성들이 구별된 시간에 만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 성막의 전체 크기는, 즉 성막의 뜰이 있는데 그 천막으로 가로지른 이 크기가 동서방향으로 100규빗,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 가리키는데 약 45cm 정도 됩니다. 그 동서방향으로 100규빗이니까 약 45m, 그리고 남북방향으로 50규빗, 그러니까 22.5m입니다. 그러니까 그 넓이가 1013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도록 평수로 말씀드리면 306평입니다. 우리 교회 저 양화진 봉사관과 그 뒤에 있는 별관, 그리고 그 봉사자 식당인 소별관을 합치면 300평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장정들만 60만 명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들 외에도 그 딸린 식솔들과 함께 나왔던 그 잡다한 수많은 잡족들을 다 합치면 그 수는 20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306평 정도입니다. 그나마 그것은 마당까지 다 합친 것입니다. 이 성막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 두 개가 있는데 바깥 공간을 성소라고 부르고 안쪽 공간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합친 이 공간이 그 크기가 가로 30규빗, 세로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13.5m, 세로 4.5m입니다. 넓이로 하면 60.75m, 평수로 하면 약 18.5평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지 만물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좁은 곳에서 인간을 만나 주신다고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고달프게 느껴지고 팍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그 18.5평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 유한 속으로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침대가 아니라 구유 속에 누우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 자체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됩니까? 오늘 본문인 25장은 이 성소를 짓는 재료와 성소에 두는 물건들 중에서 증거궤와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와 두 가지 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9절은 성소를 지을 예물, 즉 재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1절에서 9절은 이곳에서부터 31장까지가 성막에 관한 것인데 그것의 기초가 되는 또 재료가 되는 것들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바친 사람의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이다 콜라가 튀듯이 튀어나오르는 그런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표면적으로 보기에 감사할 만한 일이 너무 많아서 무엇인가를 바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그 기쁘다라는 말은 즐겨하다, 기꺼이 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극하다, 재촉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사사기 5장 9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사사시대 때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그에게는 철병거,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탱크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그때의 부르심을 받은 그 여자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그 드보라가 그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고서 불렀던 노래 중에 첫 부분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아이들의 장난과 같은 놀이가 아닙니다. 전쟁터에는 목숨을 담보로 하고 서로 싸움이 오갑니다. 그때에 즐거이 헌신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느헤미야 11장 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하다가 즐거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훼파되고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성벽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지만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안에서 그 누구도 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치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거기에 살기로 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10%가 그 안에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을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 가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겠다고 한다 자원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건축하는데 우리의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면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감정으로 드릴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지입니다. 단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다 성막이고 성전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을 성막으로 성전으로 가꾸어 가는 데는 우리의 감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을 때만 교회에 나오신다면 1년 52주일 가운데서 몇 주일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또 1년 그 52주 수요일 가운데서 아, 내가 가고 싶을 때만 수요일에 가야지 하면 또 몇 주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수요일에는 예배당이 너무 가고 싶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싶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해. 그런 수요일에만 오게 된다면 1년에 한 두 주 나오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데 우리의 감정보다도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놓아야 합니다. 예전에 부흥회에 가면 자주 부르던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복음성가를 거의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주님 뜻대로 살고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삶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해내게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내 삶의 조각들을 성전을 만드는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쓰겠다고 결단하는 것들입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물의 종류를 3절에서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성막을 만드는 데는 금, 은, 놋과 같은 귀금속도 쓰이고 여러 종류의 실도 쓰이고 짐승의 가죽, 나무, 기름 등등 다양한 종류의 재질이 필요합니다. 즉 성막을 만드는 데는 한 종류의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성막으로 가꾸어 가는 데는 한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한두 가지, 그것도 세상적으로 보기에 성공이라고 표현될 만한 것이 우리의 삶을 성막으로 가꾸어 갈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막 재료의 대부분은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좋은 성적, 대학 합격, 좋은 학점, 취직,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의 결혼, 또 많은 재물을 벌어들임, 뭐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오매불망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성막으로 가꾸어 가는 데는 눈에 보기에 성공인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실패로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해왔음을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속이 썩어가는 듯한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였는가를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더 신뢰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성공한 듯 보일 때는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해대던 사람들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비로소 전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궁극적으로 친해야 할 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조각조각들이 우리의 삶을 성막으로 갖고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를 성막으로 가꾸어 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부, 귀, 천에 처해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남, 여, 노, 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 즉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금은의 금속 그릇 뿐만이 아니라 나무 재질의 그릇, 또 흙을 구워서 만든 질그릇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 큰 집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만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아마 그는 그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금으로 다 변해버리는 형벌을 받았던 그 프리지아의 왕 미다스와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자신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릇이 어떤 종류의 그릇인가를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여기는 그릇은 청결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의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청결의 유무가 쓰임을 받고 쓰임을 받지 못하고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기보다 재질을 바꾸는 데 동분서주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는 다양한 종류의 재질의 예물이 사용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 약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외국과 무역을 해서 금, 은의 황금 그 재물을 벌어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농사를 짓고 원예를 해서 기름을 만들고 비단을 짜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닷가로 가서 해달을 잡아서 그 껍질을 벗겨 말려서 가죽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함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물건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애굽 사람들의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과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를 성막, 성소로 가꾸어 가는데 우리에게 있는 물질, 시간, 힘, 재능 이러한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일 수 있도록 내 의지와 내 마음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를 8절과 9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 특정한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천막을 하나님이 거할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소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아니라 나의 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일터,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서도 큰 업적을 이루고서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됩니다. 10절에서 22절은 증거교회와 속죄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6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 증거궤의 크기, 증거궤는 법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 증거궤의 길이가 두 규빗 반, 그러니까 112.5cm,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한 규빗 반, 67.5cm입니다. 그 가장자리에 도금을 하고 또 내 모서리에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긴 조각목으로 긴 채를 만들어서 그 채를 가지고 이 법궤를 들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짓는 데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증거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증거궤가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고 아무리 견고하게 만든다고 한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궤는 증거궤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만들 때에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에 이 그 지성소를 조각목이 아닌 백향목과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조각목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너무 초라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조각목, 시딘나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그 유일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가장 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흔한 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장 흔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또 그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신비한 것, 무슨 거대한 것이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사소하게 보이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예전에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몽당연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몽당연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도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조각목들입니다. 17절에서 21절은 속죄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재소 두 끝에 속재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게 하고 속재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어라. 그 속재소의 길이와 너비가 두 규빗 반, 한 규빗 반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궤와 같은 규격입니다. 속재소는 그 증거궤를 덮는 뚜껑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속재소 위에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을 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그룹은 아마 무엇을 지키는 천사들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증거궤에 그룹의 형상을 새기게 한 것은 이것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2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112.5cm, 67.5cm 이 작은 크기의 증거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아무리 작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없다면 그곳은 지성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지성소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지성소입니다. 그곳에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어디이든지 지성소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 지성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23절에서 30절은 진설병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진설병 상, 진설병은 항상 그 펼쳐놓는 떡 또는 빵을 의미합니다. 23절에서 30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주위에 손바닥 넓이 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 상의 크기는 길이가 두 규빗, 그러니까 약 90cm, 그리고 그 너비가 한 규빗 45cm, 높이 즉 상 다리가 한 규빗 반 67.5cm입니다. 증거궤와 마찬가지로 그 금으로 도금하고 모서리에 고리를 만들어서 증거궤를 들 때처럼 여기도 그 채를 만들어서 메고 갈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이 떡상 위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리게 했습니다. 그것도 항상 있도록 했습니다. 그 진설병의 사전적인 뜻은 제사나 잔치 때 법식에 따라 상 위에 올려놓은 떡 또는 빵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의 문자적인 뜻은 얼굴의 떡, 얼굴의 빵입니다. 이 떡을 도대체 누가 보도록 만들어 올려놓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언제나 양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양식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떡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보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소를 짓는 모든 재물, 그 예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떡을 올려놓는 그것도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떡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먹을 양식이 있는 것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달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빵은 본래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 떡을 거룩한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떡보다 더 영원하고 더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심이 없다면 우리가 매일 산의 진미를 먹고 송로버섯, 캐비어, 푸아그라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는 참 배고프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비록 마른 빵을 먹고 라면으로 새끼니를 때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참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40절은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한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는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그 중앙에 한 줄로 그 등잔대와 받침이 있게 하고 양쪽으로 세 개씩 그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나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불을 밝히는 것은 일곱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장이 그 태극 마크가 중간에 있고 양쪽에 그 무궁화로 오각형 모양의 그 무궁화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푸른색 띠로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문장인데 이스라엘의 문장은 이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등잔 때에 살구꽃 형상을 새겨 넣으라고 하는데, 살구꽃은 4월에 피게 되는데, 꽃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 성경에서 살구꽃은 언제나 깨어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등잔 때에는 감람류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에만 불을 켜게 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는 어둠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만이 참 빛이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을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빛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세상에 빛이 있을 수 없고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과 동행할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일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빛이 아니라 어둠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실상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38절에서 40절은 또 다른 두 기구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그 불집개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불집개는 등잔에 타버리는 심지를 자르는 데 사용되었고 불똥 그릇은 등대에서 탄 심지를 모으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성소를 구성하는 기구들은 대부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았다는 순결과 또 금에 변하지 않는 그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소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순결이고 또 하나는 변함없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즉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고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깊이 마음에 새겨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성소, 성막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처럼 언제나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이런 성막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초월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인 것을 한순간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드문 일이고 또 드문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이 잘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련회용 영성 또 기도원용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그 기도원에서 그 경험했던 그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체험을 일상 생활 속에서 늘 누려야 한다고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비주의가 되든지 아니면 광신주의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성소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식사 기도를 그 밥을 먹습니다. 한 사람은 식사 기도를 하는데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식사 그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국을 안 가져와서 가지러 갔다가 와서 또 기도합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신앙이 더 좋겠습니까? 틀림없이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상생활 속에서 잘 드러나야 합니다. 또 이 성막에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막은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지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소는 구별된 백성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막은 구별된 나를 위한 공간이지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곳곳은 성막이 될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확인하는 공간이 이 성소이고 성막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며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이 바로 이 성막이고 성소입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내 상이 무엇이냐 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상이 무엇이냐 라고 자문하고 난 뒤에 복음 전도자로서 누려야 할 그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라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또 그러한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른 거짓된 사도들과 구별된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자신이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라고 하는 소명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성소로 가꾸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지성소로 가꾸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자신의 삶을 진설병 상과 같이 되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증거궤인 말씀을 두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빛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성막을 가꾸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상이고 복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500년 전에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짓게 하신 성막이 오늘날에도, 아니 우리 각자에게도 지어가야 할 것임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나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지어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할 것은 기쁜 마음으로 의지를 다해서 드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막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과 수요일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매일 혼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참된 배부름을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밖에 없음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빛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작은 등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음이 자신의 상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순수함과 소명이 우리의 상이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지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